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읽었더니 본문 가지고 정결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은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는 11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어떤 제의적,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6장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다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또 절기를, 예물을 어떻게 드릴 거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6장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구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레위기가 전체가 그냥 무작정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사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줘요 레위기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내시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인가 이 예배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정결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거룩한 삶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삶이 있어요 부정한 삶이 있고 정결한 삶이 있는 거죠.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런 부르심, 이거 붙잡고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삽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러움과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규례에서도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아무거나 다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어떤 때는 부정하고 어떤 때는 정결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5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4장 57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화면에도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정할 때가 있고 부정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정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정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정결한 삶을 사는, 정결한 삶을 살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뭐가 정결함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거는요,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거는요 전부 다 일상생활에 대한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 좀 정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나온다고 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정결해지느냐? 아니에요.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뭐 이런 거 다 구분해라 그럴 때 사실 그거 대단히 일상적인 거죠.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일상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사실 그거는요 성막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가 숲에 놀러 갔다가 뭔 짐승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는 죽은 거예요. 피가 배어 있어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돌을 던져서 뭐 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 이 새 보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는 새.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12장에서 출산을 할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뭐 며칠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일종의 산후조리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산후조리 잘하게 하는 그거,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을 산후조리 잘하게 하는 그것이 정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13장, 14장은 상당히 긴, 레위기에서도 상당히 긴 본문인데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것이 정결한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도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집 짓고 사는 거, 어떤 차를 탈 거냐, 내지는 뭐 무슨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고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됩니다. 사실 레위기 1장부터 7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냐? 아니고 번제는 번제 나름의, 소제는 소제 나름의, 화목제는 화목제 나름의, 속제제, 속건제는 다 그 나름의 어떤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빚어내려고 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과 무슨 이 주술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고, 그래서 요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턱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잔치하고 나 때문에 뭘 얻어먹는 사람이 많아야 그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 신분에 걸맞는 책임을 지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5분지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 나 때문에 원통하고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죠.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 정말 많은데도 그거 무시한 채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런 예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예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물론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을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일상생활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니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결하고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과 14장은요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병 중에서도요 일종의 이거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악성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13장, 14장을 보면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병. 그런데 나병이 고대사회에 뭐 없지는 않았지만 나병이 역사 속에 등장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병이 된 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쯤 전, 400년쯤 전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병이 역사 속에 확 퍼져가지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기록할 때 나병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 연구한 거 보면 무슨 이집트 미라에 나병균이 있는 뭐 이런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나병,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문둥병 아니면 한센시병이 등장한 거는요 주전 한 500년, 4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나병이 사람 몸에도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저 레위기 13장 뒤에 가면 뭐 사람 옷감, 배나 가죽에도 생길 수 있고 저 14장에 가면 집에 생기는 이렇게 그런 곰팡이 이런 것도 나병으로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고대 사회에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자라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사람 몸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 곰팡이 이런 거를 전부 통칭해서 자라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먼저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는 그 시대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였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 그 세계에는 헬라어가 온 세상의 공용어처럼 되어 있었던 시절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했던 피부병이 나병이었어요. 차라트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그 딱 떨어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일 무서운 피부병, 나병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단어가 몇 가지가 없어요. 옛날 언어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배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배 아픈데 딱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면 배 아픈 이유가 한 수십 가지는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딱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머리 아픈 이유가 수십 가지는 더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냥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거를 뭐 세세하게 안에 뭐 이렇게 다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그냥 몸에 생기는 모든 피부병을 다 차알았더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역사 속에 쭉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하고 그리고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세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본문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그거는 몸에 생기는 거의 모든 곰팡이 내지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시대에 제일 무서운 피부병이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은 말초신경 피부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서 온몸을 망가뜨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13장 14장이 길어요. 13장 14장이 다른 레위기의 성경에 비해서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요. 이걸 길게 언급해요. 그런데 이 길게 병을 다루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정결함의 첫 번째 원칙은 일상생활을 다루는 거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병은요, 그냥 병이에요. 병은 그냥 병이라고요. 병이 그냥 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는요, 병에 걸리는 사람은 무슨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귀신이 이 병을 줬다. 내지는 하나님이 이 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동체적인 사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지 부정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정할 뿐이에요. 그리고 병에 걸렸어도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사람은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병이요 다 퍼져가지고 온몸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병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는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부정한 사람이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요컨대 이 사람은요, 병에 걸렸어요. 피부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 본문이 나병이라고 말하는 그 차라트라고 말하는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정한 사람인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벌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몸에 종기도 생길 수도 있고 피부병 걸릴 수도 있고 무좀 걸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손을 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큐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린 분이 많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남 열심히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코로나를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남을 도와야 되니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직업이 남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돕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코로나 걸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러면 벌 받은 거냐? 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는 질병은 질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질병은 질병일 뿐이고, 이 질병은 설령 제사장이 보고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악성 피부병이라 할지라도 이 병은 그저 병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벌 받은 거나 저주를 받은 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병의 의미를 말해야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선생님 노릇하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든 교통사고가 다 목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그 순간에 이를테면 마틴 루터는 자기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겠다.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 안나는 누구냐면 캐톨릭 문화에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성 안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수도사가 됐다 그러거든요. 물론 벼락 떨어지는 것을 통해 수도사가 될 수가 있지만 모든 벼락이 그러면 사람을 수도사로 만들기 위한 거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병은 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앞에 놓고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니?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 병에 걸린 사람 하나님이 너를 연단하시고 네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이 병을 주셨는가 보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굳이 병을 줘서 우리를 단련하시겠어요? 그러니 그거는요,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왜 타락한 세상에서 병에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삶의 여정을 볼 때 비로소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뭘 가르쳐서 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레위기는요,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병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병을 병으로 다룰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그저 병으로 다루어야지 이 병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금방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이르쿵저르쿵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나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는 거죠. 제사장이 이 사람을 진찰하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진찰합니다. 사실 이게 제사장이 맨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익숙하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요, 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 기준대로 보고 이 사람이 부정한지 정한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치리를 격리시켜요. 그리고 다시 보고 또 명확한 또 치리를 격리시켜요.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순이에요. 그런데 본문은요, 모든 질병을 다 이렇게 다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언급하는 나병, 악성 피부병만 그렇게 다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성 피부병 말고는 다른 병은 안 생겼을까요? 몸에 나병,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악성 피부병만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프고 설사도 안 하고 변비도 없고 이빨도 안 아프고 그랬을까요? 레위기는 모든 병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설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또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겠어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냥 병을 치료하는 수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머리 아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다친 사람에게 붙이는 약초가 있었을 것이고 배탈 나면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 시절에도. 그러니 병은 병이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같으면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 이러면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받고 그리고 주는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런데 가끔씩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병은 믿음으로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 중한 병일수록 의사들이 충분히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한 병일수록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로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좋은 믿음일 수는 있는데요. 반드시 병원에 안 가야 믿음이고 약을 안 먹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프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제가 이름 쭉 써놓고 제가 기도하고 코로나 명부 써가지고 요즘 특별 관리해요. 요즘 교회에서 제가. 코로나 명부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을 쫙 써가지고 특별관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을 위해서 뭐 안, 제가 가면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즘 그래서 가지도 않고 요즘 다 우리 박진문 손은수 선생님 통해서 위문품만 보내요. 저는 전화만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병은 병이고 병에 걸리면 그거를 처리하는 수순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괜히 그거를 상식적이지 못하게 아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요. 다른 병은 없어서 그냥 피부병만 언급하느냐. 왜 13장 14장이 이렇게 길게 피부병 또 가죽 옷에 생기는 곰팡이 집에 생기는 곰팡이 이런 것만 이야기하겠느냐고요. 왜 악성 피부병 환자만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을까요? 이게 전염병이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전염병이라면 여러분 출애굽 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같이 생활하는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없었을까요? 이를테면 콜레라 이런 거 없었을까요? 물 때문에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 더운 지방, 장티푸스 이런 건 없었을까요? 아니면 모기 때문에 생기는 말라리아 이런 거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정말 무서운 것이 피부병만 무섭고 다른 병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 이 본문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어요? 레위기 읽을 때 13장 14장이 피부병에 대한 언급만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피부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애굽에 열 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독한 종기가 생기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그러면 그 제가 티끌이 되어가지고 온 땅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종기가 생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성 종기라는 거는요. 이게 원래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끓어서 터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악성 종기에 걸린 사람은 몸에 열이 났던 것 같고 피부가 곪아서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종기가 어떻게 보면 열 가지 재앙 중에 제일 처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핍핍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무서운. 왜냐하면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혹은 애굽 사람들 안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애굽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병인 거죠. 이를테면 애굽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흔적. 구원받기 이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애굽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병,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 애굽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추억에 매여 사는 것은 그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이 될 때 정결예를 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13장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4절, 레위기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이 14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이 지난주 설교 보면 레위기에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여러분 거기 레위기 8장 보시면, 레위기 8장에, 여러분 레위기 8장에 쭉 보시면 거기에 아니요, 제가 이거 딱 찾아야 되는데, 그죠? 레위기 8장에 23절. 레위기 8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8장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오른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사장을 위임시킬 때 제사장의 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회복시킬 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마치 제사장처럼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몸에 왜 피를 바르느냐 하면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몸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다가 피를 바르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네 몸은 하나님 거야.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거는 애굽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애굽의 흔적. 그거 다 없어. 너는 애굽 사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마치 제사장의 몸에 피를 바르듯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그 몸에 피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계속 추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름에 짧은 옷을 못 입어요. 왜냐하면 몸에요 너무 문신이 많아요. 이상한 문신이. 문신을 새길 때는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문신을 새기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몸에 시큼한 문신이 있는데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막 팔에서부터 막 그러니까 이분은 여름에도 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몸의 문신은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분이 어떻게 은혜로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자기 예전에 깡패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막 주머니에 손 넣고 깡패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서 막 주먹질하고 너 나 과거 몰라 뭐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러면 이게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창피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한가득했다고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추억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혹시 내 안에 불신자 시절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들먹거리고 뭐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녔던 그런 습성 혹시 남아있는 것 없는지 잘 생각해서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 세상 사람들의 흔적들 이런 거는 다 벗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거는요. 레위기가요. 병을 이야기하거든요. 병을. 근데 이 병을요.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해결해요. 우리는 병에 걸리는 거는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병에 걸리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미국 의료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병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도 다 개인의 힘.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이 사회주의적인 제도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회주의랑 개인주의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분들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무식한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자가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나라에 이 국가보안법이 뻔히 살아있는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개인이 다 책임지고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그게 서양의 개인적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회를 너무 깊이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병에 걸리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회복하는 개인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성경은요 이거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제사장이 봐요. 진찰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영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병에 들었는데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거를 공동체가 한다고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짊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 제목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예. 기도는 같이 하는 거라고요. 우상 종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도 자기가 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서 지성이면 감천 복을 받아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혼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요 혼자서 절대로 지낼 수 없어요. 제사 못해요. 번제 드리려고 하면 구경꾼이 될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짐승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자기가 가죽 벗기고 잡고 각을 뜨지만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애굽의 흔적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흔적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신세를 지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남의 덕을 보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남의 신세지고 남의 덕 보고 살면서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한다 이거는 큰 착각이라고요. 세상이 타락해서 내 힘으로 한다, 내 돈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요 기름값 올랐죠. 앞으로 식량, 곡식값 엄청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요 세계에서 서너 번째 가는 식량 수출국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요 농사를 못 주고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밀가루값 이런 거 막 오를 겁니다. 밀가루값만 오른 줄 아십니까? 빵값 오르고 거기에 덩달아 다 오를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멀리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는 내 돈으로 뭘 다 한다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 신세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한다 이거야말로 부정한 삶이에요. 그거야말로 거룩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 신세 지면서 사는 거야.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신세지고 기도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 누군가가 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 돌봐주고 챙겨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개인의 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인데 내 기도 제목이고 지가 책임져야지 아니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을 돌보아주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개인주의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함이나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은요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를 챙겨주는 거라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함이고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인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제가 언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쑥 들어와요. 제가 한 걸음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쑥 물러요. 그러면서 야 나는 낯선 사람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위험인물로 내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슴이 한쪽이 덜컹하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가요 찬송가 가사대로 한 형제 한 자매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딘가에서부터 발생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어가지고 우리나라 오미크론 뭐 뉴스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국이 오미크론이래. 우리가 다 한 공기를 숨쉬고 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죠. 저는 늘 사회적 거리두기 그 말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물리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야 된다.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 많은데 사실 우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관계의 망에서 떨어지면 우울한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키고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을 전염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전염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능력을 전염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코로나 명부 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성도들 이름 쫙 불러가지고 격리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코로나 걸려 있으면 기도하고 위문품 갖다 주고 하는데 보면요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왔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구역장 이름 다 적어놨어요. 자기 구역 식구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하고 저는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다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 목사 맞나 싶고 제가 목사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격리하고 혼자 집에 갇혀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살았는 줄 모르고 구역장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교회는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의 아픔이 있고 누군가 힘든 게 있으면 그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질병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껏 돌보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남의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이 많은 시대에 언제 어디서 병이 걸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관심 갖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돌봐주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